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문화 소식들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한국 축구의 큰 별이죠. 2002 월드컵 한국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세상 떠났다는 소식 어제 간략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먼저 유상철 감독 별세 소식에 정말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많이 애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개인 인터넷 소통망 등을 통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 스페인 프로 축구 발렌시아 FC 소속인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이제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나라라 슛돌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예,
유상철 선수 당시는 선수 은퇴하자마자 쉬고 있을 때 이제 예능 프로그램의 감독으로 네, 잠깐 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강인 선수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아, 그랬군요.
이강인 선수가 7살짜리가 아이고, 그렇게 유상철 예, 선생님을 졸졸 쫓아다녔던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축구의 재미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추도를 하고 하늘나라에 계셔도
네,
제가 이렇게 뛰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외 축구계가 다 슬픔에 빠졌지만 뭐 그 손흥민 선수도 이제 네, 애도사를 보내드릴 만큼 전 세계 팬들의 그 애도가 줄을 이었는데 그만큼 세계 축구에 아주 큰 그 족적을 남겼던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준 영웅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고인과 마지막 길을 함께 했는데요. 김남일 성남FC 감독, 사실 유상철 감독과 더불어서
네,
그 4강 신화의 수비 미드필더의 교훈을 보여줬던 선수죠. 그리고 또 이동국 전 국가대표, 이동국 선수 역시 함께 뛰었던
네,
그런 선수이고요. 허정무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등등. 허정무 그 전 감독은 사실 국가대표팀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코치 등등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 도왔던 그런 선수이고, 뭐 FC 서울의 박주영이라든지 인천의 정산이라든지 김도혁 선수, 또 이태석 선수. 이태석 선수도 FC 서울 소속인데 역시 슛돌이
네,
4기를 했던 선수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고 2002 월드컵이 또 4강 신화를 일으켰던 굉장한 그런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영웅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비보와 함께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렇죠. 같이 활약했던 김남일 네, 감독 같은 경우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였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젊은 나이에 가시게 돼서 안타깝다고 했고요.
네.
이동국 선수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상철 형처럼 좋은 인성을 가진 선수가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라고 추억했고, 이천수 선수도 이틀 동안 이 빈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천수 선수라고 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괴짜로
예,
이
맞아요,
기억을 많이 하는데 유상철 선수한테 자기가 진비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상철 감독의 과거에
네,
따뜻했던 그런 추억들을 애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천 유나이티드 팀 역시도 유상철 감독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슬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유나이티드 팀은요,
네,
실제로는 그 감독 생활로 따지면 8개월 정도 같이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잊지 못하냐면 자기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될 때만 해도 이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선수단 전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네,
그리고 부상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술을 제대로 그 숙지하고 대응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 없었는데 유상철 감독은 특유의 따뜻한 그 인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들을 다시 세워 일으켰고요. 그래서 결국 1부 리그 강등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속을 지켰는데
네.
이 마지막 경기 하기 전에 자기가 췌장암 사기라는 걸 먼저 알았거든요. 알고 나서 자기가 강등을 막고 반드시 감독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네.
강등은 막았지만 복귀를 못했어요.
에이고.
그래서 더더욱 이 인천 선수들과 네. 또 스태프들이 유상철 감독에게 그 가슴 아픈 아쉬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인천 팬들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아 팬들도 많이 슬퍼하고 있겠죠.
예, 와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씩 남기고 네. 있는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유상철 선수는 진짜 수렁에서 팀을 건져낸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네.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팬들도 많이들 따를 만큼 그런 정이 많은 감독이었는데 사실은 감독 이전에 축구 선수로서를 좀 보면 정말 한국 축구의 전설이다. 또 전무후무한 캐릭터다. 이런 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유상철 감독은 선수 시절에 예. 한국 축구 최초의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예. 그 선수단들을 보면 팀에 꼭 한두 명씩 멀티플레이어가 있어요. 이 멀티플레이어는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네.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선수가 한두 명 있으면 감독은 작전 짜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다 잘하니까.
수비도 하다가 네. 공격하라면 공격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그 미드필더를 하라면 미드필더도 네. 하고 실제로 특출난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포지션을 다 축구의 전체 맥을 꿰뚫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K리그에서 세 번이나 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어요.
네.
그 해에 가장 축구를 잘한 11명에 꼽혔는데 근데 94년에는 수비수로 꼽혔어요.
네.
최종 수비수. 그다음에 98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꼽혔어요. 2002년에는 공격수로 베스트 11에 꼽혔고 그리고 실제로 득점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걸로 뽑혔네요.
그 팀을 만들어가는 예. 감독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른쪽 그 날개 공격수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윙이라고 표현을 영어로 하는데 이 날개 공격수로 시작해가지고 안 거쳐본 포지션이 없다. 뭐 스트라이커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골키퍼 빼놓고는 다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최초의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이게 최초라고 하셨는데 왠지 초반에는 한국 축구에서 멀티플레이어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좀 힘들진
맞아요.
않았나요?
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네. 그 유상철 선수를 발굴하다시피 한 사람이 사실은
예.
거스 히딩크 전 그 월드컵 대표팀 감독입니다.
그분도 참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월드컵 4강 신화를 네. 이끌었던 바로 그분인데 이전까지 이제 유상철 선수가 네. 이 포지션 저 포지션을 다 잘하니까 한국에서는 늘 그렇게 충고를 했대요. 하나만 팔아.
아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히딩크 감독이 딱 대표팀에 데리고 오면서
예.
무려 9개의 포지션을 줬습니다.
9개요?
9개의 와. 위치를 훈련을 다 시켰어요.
세상에. 알아봤네요. 네.
그래서 히딩크 하면은 변화무쌍한 전술로 아주 유명한
그쵸?
감독이잖아요. 유상철이 없으면 그런 걸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국의 미러지가
네.
유상철의 벨지스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히딩크 감독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2002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축구 선수였다라고
네.
소개를 했습니다.
자, 결국 히딩크 그 전 감독 덕분에 또 어떻게 보면은 멀티플레이어로서 역할을 또 많이 주목받았던 그런 선수인 것 같은데 자, 그런 유상철 감독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학창 시절에는 좀 체격이 왜소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프로축구 선수의 꿈을 좀 버릴 뻔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165cm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항상 이 유소년 대표를 갖다 고를 때도 배제가 됐었던 거죠. 야, 키가 너무 작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예.
고교 2학년 때는 축구부 코치가 부모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유상철의 신체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축구를 접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아이고.
근데 고교 2학년 때 겨울방학에 네. 놀라운 일을 경험했대요.
어떤 일인가요?
성장통이 갑자기 심해진 거예요. 오. 그래서 뭐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네. 너무 아파서 통으로 깁스를 하고 세상에. 버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에 키가 10cm 이상 컸대요.
아, 그야말로 성장통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참 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아마 유상철의 간절한 어떤 염원이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네.
깁스를 풀고 학교에 갔는데 키가 180이 넘었대요.
깁스하고 돌아오더니 키가 확 커져 있으니까 놀랐군요, 다들.
그러니까 무슨 뭐 네. 특별한 시술을 받지 않았나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키 크는 수술한 거 아니야? 예. 이랬겠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유감독의 어떤 정신력이나 예.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네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키가 184까지 됐고요. 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스트라이커를 경험을 하면서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다 거치고 스트라이커가 된 거의 유일한 선수입니다. 원래 스트라이커는 초반부터 딱 자질을 보여서 네. 스트라이커로만 키워지는데
네.
유상철은 전체 포지션을 다 이제 만나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건국대 갔다가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는데 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앙 수비수로
네.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울산 현대에 입단한 이후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철저했기 때문에
네.
특히 울산의 그 당시 감독이 누구였냐면 차범근 감독.
아, 또 차범근 감독이었군요.
그렇죠. 이 스타 선수이자 감독이
네.
자기 관리를 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콜라를 마시지 않았다고.
콜라를요. 예. 그 맛있는 콜라를 못 먹었군요.
그러니까 뭐 살찌는 네. 그런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뼈에 별로 그쵸. 안 좋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콜라를 끊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A매치만 A매치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끼리만의 네. 대회잖아요. 그 A매치에만 무려 124경기에 뛰어서
야.
우리나라 역사상 A매치에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로서 다섯 번째 18골이나 터뜨렸기 때문에
네.
골도 굉장히 많이 터뜨린 수비수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재다능한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 시절에 또 수상도 많이 했고 득점왕 기록도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유상철 선수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
예.
거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월드컵 이후 그 K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르게 됐고 2002년 한인 월드컵 후에 리그 8경기에서 9골을 넣어서 정말 그 날아다닌다라는
그러게요.
소문을 들었는데 이때 FC 바르셀로나
네.
세계 최고의 클럽이잖아요.
유명하죠.
여기서 스카우트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안 갔죠?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FC 바르셀로나에 못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게 J리그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뛰다가 또 가시와 레이솔에서도 뛰었는데 J리그 통산 기록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113경기에 출전했는데 골을 44골이나 넣었어요.
거의 절반은 가서 골을 넣었다는 소리네요.
경기당 네. 0.5골.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쓰면 그냥 스트라이커인데 사실은 스트라이커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멀티테이너로 또 활동을
예,
했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 참 다재다능하고 재능이 아까운 그런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런 유 감독 축구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사실
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선명하게
네.
입증시켜준 선수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조별리그 첫 경기 폴란드랑 붙었어요.
네.
우리는 무조건 1승을 했어야 됩니다. 1승을 못하면 16강에 올라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너무 중요한 경기인데 폴란드가 정말 막강한 팀이었어요.
네.
이 막강한 폴란드에게 한 골을 황선홍 선수가 기적같이 넣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서 승부가 이제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럴 때 폴란드의 그 반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막 선수들이 진짜 부상도 막 당하고 이럴 때 쐐기를 박는 통렬한 중거리 슛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걸 유 감독이 넣었던 거죠? 네. 이야, 대단하네요.
유상철 감독이 네. 두 번째 골을 터뜨렸을 때 모두가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을 했는데 아마 전 대한민국이 함께 들썩이지 않나.
맞아요.
그게 월드컵 우리 경기 본선 경기의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나 월드컵 본선을 나갔지만 단 한 번도 승리를 못했고 그 진가를 사실은 이 폴란드전에서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16강전 이 16강전도 16강만 해도 엄청난 기록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이태리아의 경기에서 정말 이태리의 그 거친 공격수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여기도 참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2-1 승리를 이끌어낸 그래서 유상철 선수를 특히 이 이태리 경기에서 세계 축구 팬들이 대단하다. 네. 진짜 저런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으면은 정말 수비에 구멍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었고요. 살아생전 유 감독은 한일 월드컵은 내 인생의 마지막 월드컵이어서 평생 잊지 못한다라는 아이고. 얘기를 했다는데
네.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게요. 자, 많은 축구 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서도 그리고 선수로서도 정말 최고를 달렸던 유상철 감독인데요. 늘 선수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였고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 유상철 감독을 기리면서 그가 한국 축구와 세계 축구사에 남긴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